이준영의 보물상자. 요즘에 갑자기 좀 추워지면서 눈이 왔다는 것도 있고 애청자분들의 사연을 보면 뭐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도 듣게 되는데 문자를 보게 되는데 추워지면 불편한 건 많지만 그래도 따뜻한 그 사랑방 같은 그 온돌방에 모여 앉아 옹기종기 얘기 나누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준영의 보물상자 편안하게 옹기종기 이불 깔고 발 넣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듯이 이준영 씨의 그 좋은 그 음악 소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런 시절 다 겪으셨죠? 방에 겨울에 별로 나갈 때는 없고 춥기는 하고 그냥 아랫목에 발 전부 이불 속에 넣고
살짝 걸쳐서
그래요? 예, 네. 우리는 뭐 아주 일반적인 예. 일인데 방도 많지 않으니까 한 방에 전부 다 형제들 모여가지고 발 넣고 발걸하고 장난하면서
저는 마루에 난로가 있어서 그 곁에 있었던 기억이
난로 그죠?
예, 많이 나요.
예, 마루의 난로도 참 그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예. 따뜻하고 저도 거기에 꼬물꼬물 모였던 어린 날의 우리 그 자매 형제들
네.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럴 때 클래식 음악은 없었는데 자 그런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준영의 보물상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은 오페라 코미크의 탄생 또 네. 음악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페라 코미크는 프랑스로 국한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예. 코믹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코믹 드라마 그 코믹입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페라 코미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장르로 이야기할 때 오페라 코미크가 있고
예.
그다음 파리에 있는 극장을 이야기할 때 오페라 코미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의 우리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단어
네.
그 재미있는
네.
유쾌한 그런 뜻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인가요?
관련이 아주 없진 않죠. 네네. 사실 코미크는 이탈리안 말의 코미디아에서 온 건데
네네.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극을 코미디아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극의 개념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코미디라고 하는
네네네.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익살극? 뭐
예.
그런 것이 이제 코미디가 됐지만 본래 의미에서의 코미크는 그래서 연극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코미크는 기본적으로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장르로서 저건 오페라 코미크야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노래와 춤이 첨가되는
네네.
그런 프랑스 오페라 양식을 오페라 코미크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자, 탄생은 언제쯤으로 보나요?
아, 이 오페라 코미크의 탄생은 대단히 복잡한데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은 중세시대까지 갑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장터가 열리고 축제가 생기면
예.
항상 이렇게 익살스러운 연극을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걸 보드빌이라고 했는데
네네.
연극에서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함께 삽입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의 어떤 코미디 오페라의
네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릴리와 루이 14세에 의해서 음악 비극이라는 프랑스 특유의 음악 그 오페라 양식이 생기자
네.
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이제 풍자하고 좀 놀리고 비트는 식으로 그런 코믹한 오페라
네네.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오페라 코미크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1714년에 초연된 장 조세프 무레의 라공의 사랑이라는 오페라를 흔히 프랑스 코믹 오페라의 원조라고 합니다.
네.
이 라공은 여주인공 이름인데 아주 좀 추하게 늙은 노파예요. 근데
네.
젊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막 계략을 꾸며서 결국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설정 자체가 좀 무리가 있군요.
네. 그런 오페라가 좀 있죠. 아무튼 이 라공의 사랑은 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네.
기존 릴리 같은 이 전통 오페라의 선율을 묘하게 비틀어서 꽈넣기도 하고 또 재밌는 춤곡도 집어넣고
네네.
소리도 지르고 물론 대사가 들어갑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프랑스 코믹 오페라의 한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정통에 대해서 약간 언더그라운드의 느낌도 있고.
네,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국가가 예술을 좀 통제하고
아, 그래요?
후원하면서도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선정한달까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반발도 함께 있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한 곡 들어보죠.
예, 이 프랑스 코믹 오페라의 원조로 평가받는 무레의 라공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남자는 억지로 하고 여자는 좋아서 하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예.
피날레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콥스키와 루브레 음악가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장 조셉 무레의 라공의 사랑 가운데 피날레였습니다.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오페라를 같이 그 객석에서 박수치고 같이 부르고 뭐 흥겹게 보는 원래는 그런 오페라가 그런 장르가 아니었죠. 진지하게 감상하는 것이었죠.
아니죠. 반대죠.
처음부터입니까?
예, 본래 오페라 극장은 떠들썩한 곳이었어요.
아, 그래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카드게임도 하고 맞선도 보고.
그렇군요. 예. 그 아주 오래된 오페라를 보면 웅장한 무대
예.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 또
네.
슬픈 역사적
네네.
그래서 그 객석도 굉장히 조용했을 것 같은데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저녁을 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네.
항상 들끓고
아 그렇습니까?
네,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예 모든 유럽이
파리나 예, 예. 독일, 이탈리아도 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굉장한 그 국민들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곳이었군요. 오페라 극장이
네 지금의 뮤지컬과 영화관을 합친 거에 좀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시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무거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오페라 극장이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순수 예술과 이른바 대중 예술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페라 자체가 대중이 가장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시기니까
예예.
예 항상 떠들썩하죠. 그래서 이런 코믹 오페라는 점점 맨 처음엔 시장, 동네,
네.
뭐 지방에 있던 것들이 점차 파리에 와서 하나의 극장, 또 확립된 정형 양식으로 점점 이게 양식화되는데 18세기 그런 작업이 척척척 벌어지고
네.
1714년 이 라공의 사랑이 초연됐던 바로 그 해에 오페라 코믹 극장 자체가 설립되면서 하나의 이제 정식 오페라 장르 예술로
네.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장 필립 라모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라모는 특이하게 이 관변 그 음악 비극도 썼지만
예.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오페라도 여러 썼는데 양쪽을 드나들면서 활동했다고 할 수 있고
네.
프랑스 코미디 오페라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재미있는 코믹 이분도 좀 코믹 재미있는 발상이 있는 분이죠.
예,
예 음악을 보면
특히 인도의 여러 매력적인 나라들 그리고
예.
블라떼가 대표적인 코미디 오페라인데 오늘은 블라떼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라떼는 어떤 뜻이에요?
블라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늪의 요정입니다. 플라테아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플라티아나.
예.
이 플라테아는 늪의 요정이라서 개구리처럼 생겨서 역시 추녀인데 이 플라테아 역시
예.
모든 남자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착각.
예. 근데 주피터 신이 제우스죠.
네.
주피터가 질투심이 강한 자기 아내 헤라, 유노, 주노죠. 이제 로마에서는 주노의 그 질투심을 잠재우려고 일부러 플라테에게 반한 척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구애를
네네.
합니다. 플라테는 자기를 진짜 사랑한 자죠.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서 플라테아는 버림받는다는 코미디인데 좀 약간 슬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상황 자체는 참 재미있군요.
예.
예.
그래서 라모는 여기에 코믹 오페라의 모든 요소를 즐기기 위해서 역시 고전 연극을 뒤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꽈꽈꽈 이런 개구리 소리, 네. 노새 소리, 새 소리도 오케스트라가 막 흉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그래요? 이제 거짓 제우스의 구애를 받은 플라테아가 막 의기양양해 하는데 네. 주노 여신이 그 소리를 듣고 질투심에 불타서 폭풍우를 몰고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플라테는 난 하나도 주노가 무섭지 않아고 외치지만 늪의 다른 요정이나 이런 존재들은 다 물밑으로 도망가는 그런 폭풍 장면을 들려드리도록
들어보죠.
하겠습니다.
예. 장 필립 라모의 블라테 가운데 1막 6장 낮게 깔린 구름이 다가오네였습니다. 역시 마르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연주였습니다. 뭐 짧게 들었지만 그래도 그 비구름 폭풍과 네. 몰려오는 장면의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와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런 뭐 표현이 공유하는 클리셰 같은 예, 건데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의 그 보이는 현상, 그런 물건에 관한 그 표현을 음악, 악기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분들 자체가 대단한 연주가인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라모도 훌륭한 건반 연주자였죠. 예. 네, 이 프랑스의 오페라 시스템은 프랑스 대혁명이 나면서 크게 바뀝니다.
네.
왕정 시대에 국가가 왕실이 독점적으로 예술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시스템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페라 코미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이 사라지니까
네.
비슷한 오페라를 상연하는 경쟁 극장들도 생겨나고
예.
그러면서 오페라 코미크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주는데 19세기부터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의 오페라 코미크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극장이 중요한 극장이 네 개가 있었어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그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이고 그 두 번째가 오페라 코미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르니에 극장과 차별화를 둬서
네.
좀 다른 오페라를 상연했죠. 하지만 기존의 이제 오페라 코미크는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습고 재밌는 내용이 많았다면 19세기부터는 좀 더 진지하고 혹은 영웅적이고 비극적이고 이런 것들도 상연하면서 새로운 연주 전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코미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면서 수많은 오페라 작품들을 이곳에서 이제 초연하는
예.
그런 전통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토마의 민용, 마스네의 마농, 드뷔시의 펠리와스와 멜리장드, 비제의 까르멘, 뭐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이런 작품들이 모두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고
예,
오랫동안 이곳에서만 연주되었습니다. 또 호프만 이야기, 오펜바흐,
오페레타들
다 모두 오페라 코미크에서
그러면 오페라 극장에서는 뭐가 상영이 됐을까요?
이제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는 좀 더 이탈리아적인 것들 예를 들어 뭐 베르디나 바그너 작품들 또 오페라 극장 프랑스 오페라 중에서는 그랜드 오페라라고 해서 규모가 크고 웅장한 것들 예를 들어 마이어베어의 뭐 위그노 교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19세기에 이 오페라 코미크에는 여러 작곡가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가 있는다는 것이 이제 오페라 코미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19세기 초에 오페라 코미크의 제왕은 그레트리였습니다.
그레트리.
예. 지금은 좀 이름이 좀 희미해졌지만 당시에는 최고 작곡가였고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갈 때 프랑스 음악계에서 이제 고색, 케르비니, 그레트리가 최고 인기 작곡가였죠.
아, 그래요.
예.
고색도 오페라 작곡가입니까?
네, 고색 오페라 썼습니다.
우리는 뭐 탕고에만 들어가지고.
아, 예.
예.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요. 예. 위대한 음악가의 네. 한 부분만 듣게 된 경우도 꽤 있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당대에서 프랑스 오페라 무대를 휩쓸었던 슈퍼 히트곡 중에 하나가 그레트리 오페라 네. 사자 시망 리처드입니다. 예, 그 영국 중세 시대에 왕 리처드 1세를 그린 오페라인데요.
네.
그 리처드 1세가 실제로 이 십자군 원정 갔다가 돌아올 때 오스트리아에서 포로가 돼서 감옥 생활을 좀 했어요.
네네.
그 당시의 일을 에피소드로 꾸민 오페라입니다. 이 사자시망 리처드 가운데서 이 리처드와 음유시인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 나를 쓰러뜨렸던 열정이 이 곡은 당대 워낙 히트를 해서
예.
심지어 베토벤도 이 곡 선율로 변주곡을 썼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맨 마지막 피날레 귀족들의 행진곡 이 두 곡을 에르베니케와 르꽁세르 스피리티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Au ciel! Est-il possible qu'un air que j'ai fait pour elle ait passé jusqu'ici? Quelle voix! Je la connais!
앙드레 그레트리의 사자 심왕 리처드 가운데 나를 쓰러뜨렸던 열정이 그리고 귀족들의 행진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에르베 니케가 지휘하는 르 콩세르 스피리투엘의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이준혁의 보물상자 오페라 코미크라는 장르, 오페라 코미크라는 프랑스의 극장 네. 공연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르멘 얘기하셔야죠.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카르멘입니다. 오페라 코미크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고 상징 같은 작품이죠.
네네.
가장 오페라 코미크 같지 않은 작품인데 또 오페라 코미크 지금은 예. 상징이 되었어요. 이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은 초연 이래 이 곡을 아마 3,000번 가까이 상연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주 전통이 강한데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오페라 코미크와 너무 달라서
예.
좀 충격적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프랑스 네, 사람들이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에 오페라 코미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다는 거. 밝은 음악도 아니고
그렇죠.
춤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결말이 또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비극적이고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겹쳐서 그런 예. 반응이 얻었을 텐데 이제 몇 년 후부터는 금방 또 인기를 얻었죠.
그럼요.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겠습니까?
네,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요?
저도 손가락을 세 손가락 네. 하면서 그래 혹시 몰라서 다섯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네, 한 가지 특징은 있죠.
네.
본래 이 작품은 오페라 코미크로 작곡해서 역시 대사가 레치타티보가 아니라 말로 하는 대사가 이 곡의 원작인데
네네.
1920년대부터 이 곡에 다른 작곡가가 레치타티브를 붙였어요. 그래서 좀 더 그랜드 오페라처럼 상연하는 네.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는데 네.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 레치타티브처럼 비제가 작곡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간 카르멘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오페라 극장에서 카르멘 본다 그러면 열 중 한 9은 실제로 이 레치타티보가 들어간 스타일의
네네.
오페라를 상연하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원작은 오페라 코미크로서 대사가 들어가고
네네.
실제로 파리 오페라 코미크를 비롯한 몇몇 극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군요. 전통을 살려서 오리지널대로 상연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래서 실제 오페라 코미크에서 연주한
네네.
오리지널 형태의 카르멘으로 이 막에 나오는 유명한 오중창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밀수꾼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떻게 밀수할까 하는 아주 예. 유명한 오중창이고 카르멘의 숨은 명곡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그렇군요.
인기 오중창인데 성악가들은 싫어해요. 어렵다고. 이 곡을 앙드레 꿀리탕스와 예.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의 1950년대 아주 고전적인 그 명연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요. 이 곡은 저희가 광고 후에 듣겠습니다. 이준영의 보물상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